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 근처 오만해를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13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해운 당국은 자국 소유의 프론트 알타이르호와 독일 선적인 코쿠크 코레이저스호가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 오함대는 두 척의 유조선으로부터 구조 신호를 받고 구조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직후 보고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해군이 공격을 받은 유조선 두 척에서 선원 44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유조선을 공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국제유가는 4%가량 올라 배럴당 $62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호르무즈해협 근처에서는 유조선 두 척과 상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원유 금수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받은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대강의 친서 내용을 알려준 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아름다운 친서를 전날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도 짧은 기간 연락과 협의로 회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원칙적 문제에서는 미국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13일 만일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계속 무역 마찰을 격화시킨다면 중국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중국은 원칙적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인도에 대해 시장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곧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인도 비즈니스 협회에서 향한 연설에서 미국은 인도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의 신뢰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가 5세대 통신망을 포함해 안전망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는 24일부터 인도, 스리랑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터키 당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을 다음 달 인수할 계획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2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의 미사일 판매 계약이 성사됐다며 우리가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말은 틀렸고 이미 구매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직장에서 남녀가 함께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남녀 성별에 따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영국 킹스칼리지와 공동으로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세계 성평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미 칠레가 72%로 남성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국가는 폴란드로 33%였습니다. 미국은 50%, 한국은 42%였는데요. 그럼 육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남성이 집에서 아이와 가사를 돌보는 일이 남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평균 7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성 상사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국가 국민의 평균 75%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응답자의 36%가 같은 업무에 대해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최대 30%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은 낮 동안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5도, 신의주 17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6도, 함흥 18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랜디 뉴먼과 라일 로벳의 노래입니다. 친구야, 내가 있잖아. 앞길이 험난해 보이고 포근한 잠자리와 한없이 떨어져 있을 때 네 오랜 친구가 했던 말을 기억해봐. 노래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Boy,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igger and stronger too,
baby,
but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Alive in the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해 이란을 방문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주둔 병력을 1,000명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정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또다시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했군요.
예, 13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 해에서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정체불명의 포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걸프만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바닷길인데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이란에 방문 중인 가운데 벌어져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피해 선박이 일본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 피격된 유조선들은 코쿠카 코레이저스호와 프론트 알타이르호인데요. 일본 통상산업상은 두 선박이 일본과 관계 있는 수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쿠카 코레이저스호의 선주는 일본 회사인 코쿠카 산업이고요. 프론트 알타이르호는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소속의 선박입니다.
피격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보죠.
예, 이 코쿠카 코레이저스호는 당초 1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출발해 22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 측에 따르면 이날 포탄 공격은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공격이 발생하자 승조원들이 급히 이산화탄소를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선체 좌측 한가운데에 포탄이 맞으면서 선장이 하선을 결단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유조선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 같군요.
예, 그렇죠. 당시 코쿠카 코레이저스호는 2만 5천 통의 가연성 메탄올을 싣고 운항 중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프론타이타히로호도 이 석유 관련 제품인 나프타 7만 5천 톤에 싣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오전 8시쯤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 선박의 화염에 불세였다는 전언입니다. 이 회사 측은 구체적인 폭발 원인 등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포탄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코쿠카 레이저호스에 있던 이 승조원 21명, 프론트 아이타이로에 타고 있던 23명, 승조원 모두 긴급 대피해서 전원 무사하고요. 이들 중 한 명만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해역에 있던 미 해군 오함대가 긴급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벌였고요. 프론트 아이타이로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은 인근에 있던 화물선인 현대 두바이호에 의해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졌나요?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배후에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첩보와 사용된 무기, 공격의 전문성 등을 종합해서 나온 평가라는 건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근래에도 이란은 비슷한 공격을 한 바 있다며 이 지역에서 이 정도로 정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은 이란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공격이라면 지난달에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지난달 12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서로 다른 선적의 유조선 4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꾸민 역공작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이 고조되면서 헤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네요.
예, 아베 총리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공식 방문 중인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이란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란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 모두 만났습니까?
예, 12일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13일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는 13일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줄 말이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하메이니는 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개발할 의도도 없지만 만약 이란이 이를 추진한다 면 미국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란에 가서 하메네이를 만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이란과 합의를 이루기엔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미국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요.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은 결국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이견만 다시 한번 확인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추가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and Poland continue to enhance our security cooperation. Poland will still provide
네, 미국과 폴란드는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갈 것이며 1,000명의 병력을 폴란드에 추가 파병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미군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약 4천여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하자 2016년부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협정 일환으로 이 폴란드에 미군 병력을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파병되는 병력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도 설명을 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5만 2천 명의 강력한 미군 병력에서 차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래서 전체 유럽에 나가 있는 미군 수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병력 이동에는 무인기 등 군사 장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폴란드는 2천 명을 요구했었다 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병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예, 아직 뭐 파비 일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질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정부가 파병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기간 시설 비용을 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임시 주둔이 아니라 영구적인 미군 기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폴란드 정부는 2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포트 트럼프로 명명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두 다 이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백악관에 방문해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 병력의 영구 주둔을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매우 뭐 흥미로운 구상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이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상설 기지 제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상호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지난달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기 32매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F-35 전투기는 세계 최고의 첨단 전투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두다 대통령 부부는 기자회견을 직전에 이 백악관 상공에 F-35 전투기 두 대를 띄우고 이를 함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은 귀국길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네바다주를 들려서 에너지 기술 관련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기자회견에서 오는 가을에 폴란드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오는 9월 폴란드를 다시 방문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 9월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2차 대전 당시에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인터넷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정부 부처가 5월부터 인터넷 정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관련 작업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예, 신화통신은 인터넷 안전관리와 보안을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웹사이트의 불법 범죄 행위를 공개, 처벌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정돈 작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하죠.
예, 중국 국내 웹사이트는 물론이고요. 해외 매체 접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영국의 일간 가디언, 로이터통신 등 해외 주요 외신의 웹사이트도 지난 주말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유력 온라인 경제 매체인 화월재젠원도 지난 10월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웹사이트와 손전화용 앱 중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위법 행위로 운영이 중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언제 다시 운영이 재개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몇 달 전에도 상당수의 인터넷 계정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뉴스를 제공하는 9,800개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계정이 저속하고 정치적으로 해로운 게시물을 올렸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당국의 지적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고요.
예, 국가인터넷판공실의 상하이 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시장감독관리총국 상하이 지부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이 바이두의 관련자들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두가 자극적인 제목이나 저속한 내용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인 광고들이 게시한 데 대해서 질책했다고 성명을 밝혔는데요. 이 당국은 바이두가 문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광고주들을 재정비할 것을 명령했고 바이두 측은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주 전력정책연구소의 퍼거스 라이언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이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를 꼭 정치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이트 대부분이 뭐 쓸데없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이유로 폐쇄되는 사례 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라면 중국 정부의 뜻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예로 중국의 유명한 과학 작가인 팡 시민 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팡 씨는 최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팡 씨는 이제부터 영향력이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은 정치적이든 아니든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인터넷에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경쟁자에 관한 정보를 주면 받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항목과 관련해 소송을 낸 민권단체가 연방대법원의 결정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가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말기 질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반이 다 돼가지만 러시아 스캔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인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외국의 도움, 특히 적국인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 했을지 모른다는 얘기여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도움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가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해를 줄 만한 정보라면 그 출처가 외국 정부라도 받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f somebody called from a country, Norway, we have information on your opponent.
네, 만약 노르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정보가 있다고 알려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을 것이라면서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선거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날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애쓴다면서 모든 연방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란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앞서 연방의회 증언에서 선거운동본부는 외국 정부로부터 미심쩍은 접촉이 들어오면 FBI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보를 들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연방수사국 FBI에 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보고서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방법으로 트럼프 캠프 측에 접촉했고 트럼프 캠프 쪽 인사들이 이를 적극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레이 FBI 국장과는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 국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자신이 많은 일을 봐왔는데 한 번도 FBI에 연락할 일이 없었다는 건데요. 모든 것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일도 아니고 이 정상적인 일도 아니라는 반응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에 다시 개입하라는 파란 불을 켜준 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비미국적이며 또 수치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범죄 행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간섭하는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트럼프 대통령 편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13일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고 실수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외국 정부가 돈이든 경쟁 상대에 관한 정보 등 이런 것들을 갖고 접근해 온다면 이 공직자의 대답은 항상 노, 아니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매일 미국 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고 또 얘기를 한다면서 그럴 때마다 매번 FBI에 전화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다시는 외국 정부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이 러시아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FBI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서 연방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연방법원 세 곳에서 이 시민권 질문을 넣은 의도가 석연치 않다면서 위헌이라고 원고편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말이나 7월 초쯤에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가 12일 대법원에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법원 결정이 빨리 나오길 바랄 텐데요. ACLU가 연기 요청을 한 이유는 뭔가요?
네,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데일호 ACLU 투표권 계획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이 불완전하고 호도하는 내용의 기록에 근거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4월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여러 대법관이 행정부 입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서 ACLU가 말하는 최근 발견된 새로운 사실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시민권 질문 항목이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그런 정황이 파악됐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ACLU와 뉴욕시민자유연맹이 뉴욕 연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는데요. 이 토머스 호펠러라는 공화당 쪽의 선거구 구획 전문가가 지난해 사망했는데 그 딸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서 문건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면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시민권 질문과 공화당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시민권 질문에 대답하길 꺼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선거구를 그린다면 백인 중심의 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헌법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벌여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집계하도록 규정하는데요. ACLU 등은 시민권 질문이 들어간다면 정확한 집계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법정 소송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역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1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러스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의회 모독제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는데요. 찬성 24대 반대 15표로 가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저스틴 아마시 의원 한 명이 민주당에 가담했습니다. 아마시 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던 의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감독위가 두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건가요?
네, 법무부와 상무부가 관련 자료 제출과 관계자 증언을 거부한 데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12일 감독위에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류에 행정특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행정특권은 대통령이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는 걸 말합니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감독위원장은 행정부가 뭘 감추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회 모독죄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는데요. 연방의회는 인구조사의 온전성을 보호해야만 하고 또 헌법에 따른 의회 감독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커밍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자료에 행정특권을 행사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시민권 질문을 옹호했습니다.
It's ridiculous. I think it's totally ridiculous that we would have a census without asking, but the Supreme Court.
네, 인구조사를 하면서 시민권자 여부를 물을 수 없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질문이 비시민권자들을 차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1965년에 이 흑인 등 소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구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실험적인 성격의 조사라고 하겠는데요. 인구조사국이 13일부터 9주 동안 임의로 선정한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질문지인데요. 미국인들이 이 시민권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늠하기 위한 겁니다. 인구조사국은 오는 가을에 나올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원들을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할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메인주에서도 존엄사가 합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닌 밀스 주지사가 12일 메인 존엄사 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초 메인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의사들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기 질환자라면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네,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요.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이라는 그런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나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일단 메인주 주민이어야 하고요. 또 18살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다른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는 존엄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존엄사를 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일단 서면으로 한 차례 존엄사 요청을 하고 또 두 차례 구두로 또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번 대기 기관을 또 거쳐야 합니다. 최소한 두 명의 의사로부터 치명적인 약물 처방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받아야 하고 또 의사 검진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존엄사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메인주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메인주 의회는 최소한 7차례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계속 부결됐었고요. 한 차례 또 이 전 메인주에서 주민투표도 시행했는데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상원에서 뭐 근소한 표차로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는 단 한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밀스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이번 메인주 존엄사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작 이런 법이 나왔어야 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치명적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스스로 삶을 끝낼 그런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왜 위험한 정책이라는 거죠?
네, 반대자들은 환자들이 존엄사를 강요당할 염려가 있고 또 한순간 실수로 잘못 생각해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윤을 노리는 보험회사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계속 제공하기보다는 신속한 죽음을 선택하도록 또 환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말기 질환자들에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곳이 메인주가 처음이 아니죠?
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메인주가 8번째인데요. 1997년에 이 북서부 오리건주가 처음 비슷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워싱턴주가 뒤를 따르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점차 느는 추세입니다. 현재 메인주 외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버먼트,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DC가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주크박스 옆에서 춤추는 글을 봤어요. 난 로큰롤이 좋아요. 그러니 주크박스에 또 동전을 넣고 함께 춤을 춰요. 노래하는 I love rock'n'roll 들어보시죠. 조한 제트 앤 더 블랙 허츠의 노래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학자 칼 세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일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주 연구에 바친 천문학자입니다.
세이건은 또 일반인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육자이기도 하죠.
칼 세이건은 1934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이건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세이건은 별에 관해서 어린이 과학책을 보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책에서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별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 가운데는 그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태양계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 세이건이 점점 나이가 들어 천체 우주학을 공부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자, 결국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게 됐고요.
네, 칼 세이건은 아무리 어려운 과학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하도록 가르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No, no, not that one. That one, see? Yeah, yeah. The guys who live on that one say they'r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entire universe is made for their benefit.
강의, 방송, 영화, 출판물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칼 세이건의 우주 이야기를 접한 사람의 수는 수억 명에 달했습니다.
세이건은 또 우주 여행에서 확인이 된 두 가지의 중요한 과학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금성이 대단히 뜨거운 별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화성엔 그때까지 과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계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세이건은 화성의 어두운 부분이 식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이 됐었지만 사실은 화성의 대기권에 있는 대형 먼지 폭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세이건은 1950년대부터 주로 미 항공우주국에서 추진하는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성 탐사선 마리너 9호 계획이었습니다. 마리너 9호는 1971년 5월 30일 발사돼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Spacecraft Mariner 9, launch date May 30th. Mission: fly 248 million miles through space to Mars.
마리너 9호는 화성 궤도를 처음으로 선회한 위성일 뿐 아니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다른 행성의 궤도에 최초로 진입한 탐사선이기도 했죠.
1975년과 1976년에는 최초의 화성 착륙선 바이킹 1호와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때 바이킹 2호가 싣고 간 착륙선의 안착 지점을 결정한 건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이 탐사는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약 4년 동안 사진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세이건은 또 최초의 목성 탐사선과 목성과 토성을 통과하는 파이어니어 11호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1973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1호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경우 그 외계 생명체에 지구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보내는 우주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세이건은 먼 훗날 다른 별에 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들이 탐사선에 실린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네.
세이건은 외계인이 이 위성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1977년에 드디어 보이저 탐사선은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인사말 메시지를 싣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We have lift off of the Titan Centaur carrying the first of two Voyager spacecraft to extend man's senses farther into the solar system than ever before.
보이저는 발사한 지 41년째인 지금도 우주를 날아가면서 발견되는 모든 정보를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한 영원히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경이로운 비행입니다.
그렇죠. 이 세이건은 1997년 화상 탐사선을 다시 착륙시키는데도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라는 건데요. 바이킹 후 20년 만에 다시 화성 표면에 보낸 착륙선이었죠. 무인 착륙선과 이동식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날개 모양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탐사 기지를 만든 것이었죠.
네. 패스는 길, 파인더는 찾는 것. 그러니까 이 패스파인더는 화성 탐사의 길을 찾는 장비라는 뜻이겠는데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성에서 많은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붉은 혹성으로 불리우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 토양, 암석 이런 데 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일 세이건은 자신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은 세이건을 추모하기 위해서요. 그 기지의 이름을 칼 세이건 기지로 지었습니다.
세이건은 뛰어난 과학자일 뿐 아니라 인기 높은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세이건은 일생 동안 600권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1978년에는 그중 하나, 에덴의 용, 인간 지능의 진화에 대한 의문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세이건은 성공적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접촉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썼는데요. 지구에 사는 인간과 다른 별에 있는 존재와의 만남을 소재로 한 것이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건 텔레비전 출연일 겁니다. 세이건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세이건은 1980년 과학에 대한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이건이 출연한 TV 쇼는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tarting gases are now introduced into a large reaction vessel. We could shine ultraviolet light on this mixture, simulating the early sun. But in this experiment,
이 프로는 이 원자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고 세계 60개국에서 4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인기 프로가 됐습니다. 세이건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책도 펴내서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는 인기가 아주 높은 심야 프로그램 투나잇 쇼가 있었습니다. 세이건은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항상 기꺼이 응했습니다.
예, 당시 투나잇 쇼의 고정 시청자는 약 천만 명이 달했는데 과학에는 별 관련이 없는 토크쇼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건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응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이건은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칼 세이건이 마지막 시기에 펴낸 책 중에는 연한 푸른 점, 우주 속의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건은 우주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에서 그 제목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는 우주에서 보는 연하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던 거죠.
세이건은 그 책의 다큐멘터리판에서 지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들어보았고 옛날부터 살다 갔습니다.
천문학을 하면 겸허해지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경험이라고들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 작은 세상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진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한 우리 집, 연한 이 푸른 점을 더 잘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칼 세이건은 1996년 12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이건은 그곳 병원에서 골수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천재의 뜻밖의 죽음에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우주과학자 칼 세이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하이 에브리원, 에벌린 히어 앤 웰컴 백 투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여러분 혹시 안 그럴 것 같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피해를 끼친 행동에서 당황한 적 있나요? 오늘은 관련 뉴스 영상을 통해 어떤 재밌는 표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ere's a clip.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but so far only in summary.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Republicans said.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and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Throw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버스 밑으로 죄 없는 사람을 던지다? 어떤 뜻일까요? It means betraying an ally for selfish reasons, doing something harmful to someone in order to gain an advantage for yourself. 직역의 표현에서 감이 오셨겠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동료를 배반하다, 결백한 사람을 희생시키다, 혹은 그에게 피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rowing someone under the bus.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뮬러 특검 보고서의 결론은 이제 알려졌습니다. But so far only in summary. 하지만 보고서의 요약본만 공개됐습니다.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누가 그러냐면 Republicans said, 공화당원들이 말합니다.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예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but so far only in summary.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Republicans said.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and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Here's an example.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claiming that I'd been leaving work early since last week.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내 직장 동료가 우리 상사 앞에서 나를 배신했어. Claiming that I had been leaving work early since last week. 내가 지난주부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갔다고 주장하면서.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Claiming that I had been leaving early since last week.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throw someone under the bus. 버스 밑으로 누구를 던지다? 가 아니고 결백한 사람을 희생시키다 라는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바의 맘마미아, 어머나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